무난과 축복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앞에 세 구절을 읽은 후에 이 책의 특성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책의 본론을 보기로 합시다. 그것의 문체는 이 사랑스런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는 아시아 주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한 것과 이 3장의 일곱 서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3장은 주님이 요한에게 일곱 편지를 일곱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에 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각 교회가 받는 것은 그 자신에게 붙여온 편지일 뿐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말한 편지는 이 3장뿐만 아니라 이 책 전체입니다. 이 책 전체가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냈던 서신이었습니다. 이 3장은 주님 자신이 일곱 교회 하나하나에 보내신 것으로 각기 받은 것은 다른 것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일곱 교회에 쓴 편지는 전체를 포함하며 이 3장 또한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교회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합해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있지만 아시아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곳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 결코 무슨 조합교회나 연합교회가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개별 교회들이 연합하여 아시아에 있는 하나의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정은 지방적으로 독립되었으며 직접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집니다. 비록 그들 모두가 아시아에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분별하여 에베소에 있는, 서머나에 있는 등의 교회로 칭합니다. 그들은 아마 서로 동욕하고 서로 상의하기를 원했지만 요한은 이와 상관없이 그는 다만 교회가 각각 독립적임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중화 기독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틀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11절을 읽을 때 이 일곱 교회가 모두 명칭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서머나 등은 모두가 지명입니다. 성경은 다만 모 지방에 있는 교회라고만 말하며 결코 모 지방에 있는 모모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의 자녀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서머나와 같은 지방을 교회의 단위로 삼으십니다. 지금 한 지방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진리를 알고서 양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의 영적 생명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실행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진리는 원하지만 모든 진리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께 순복하고서도 한 가지에서 그분을 거역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를 범한 것은 곧 모든 것을 범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종파의 그릇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종파를 떠난 사람은 과연 몇 사람입니까? 참으로 입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만일 온 교회가 다 주님께 순복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만약 한 죄인이 온 세계가 다 주님을 믿은 후에야 믿으려 한다면 아마 믿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러합니까? 오늘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처하여 교회와 세상은 주님을 버리는 것이 날로 심해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변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나빠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갖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주님께 순복한다면 어디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련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주님을 청종하려 하지 않고 많은 모임과 단체를 조직하여 주님이 성경 안에 세우신 간단한 방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이 이후로 더 증가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으로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어 과감하게 주님을 순복하며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단단한 땅 위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후에 다시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아시아 각처의 교회가 이미 사도의 가르침을 버리고 오순절의 상황에서 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광경이 이와 같으므로 이 책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이 긍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더욱 적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칭 또한 이와 상합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봅니다. 이것은 서신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에서는 여전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닙니다. 지금 은혜와 평강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호와와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조에 있어서뿐 아니라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도 매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이것은 곧 구약의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는 곧 여호와의 명칭이므로 먼저 말한 것입니다. 전에도 계시고는 그분이 이전에 어떻게 땅과 사람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왕래하셨는가를 선포합니다. 장차 오실은 장래 무궁한 세대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분이 다스리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이전의 영세와 속히 올 영세를 모두 그분의 이름 안에 연합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의 이름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안에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신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인자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을 어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념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약 안에서 다시 구약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두 영세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본래 신약은 우리를 위해서 달리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개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이 선포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모든 변화 속에서 결코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구약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스스로를 그분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유명무실한 교회를 버리시고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사용하신 것은 곧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지금은 여전히 그분이 인내하시는 때이며 은혜와 평강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올 뿐 아니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부터도 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각종 역사를 가리킴을 합니다. 더욱이 4장 5절은 보좌 앞에 켜져 있는 일곱 등불로 그분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눈은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곱 영의 의미는 결코 성령이 일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이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주님 앞에서 몸이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일곱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한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일곱 영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분의 인격이 하늘에서 하나됨을 나타내고 계시록에서는 땅에서의 그분의 역사가 다름을 나타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사야 11장을 읽을 때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서로 연관되는 장래의 왕국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되며 거기에서 또한 그분의 일곱 가지 능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곱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행정하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서로 연관되는가를 봅니다. 보좌 앞에서의 의미는 곧 보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역시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의 모든 행정에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안식이 있게 됩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임합니다. 여기에서는 체제가 다를 뿐 아니라 순서 또한 다릅니다. 은혜와 평강은 먼저 여호와로부터, 그 다음에 일곱 영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 책에서 그분 자신의 신격의 영광이나 그분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높이 들려진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뒤에 나옵니다.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성령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 시대에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들을 위해 증거하고 자의로는 무엇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분의 인자로서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하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분의 하나님 사람이심을 나타내는 성육신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의 승천과 교회의 머리되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예전의 세상에서의 그분의 역사와 장래의 세상에서의 그분의 영광만을 언급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이사야 55장 4절은 하나님이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심판을 받으실 때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후에 이 일을 가리키며 디모데에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선한 증거로 증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성령은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 성실, 충성이라는 두 글자를 언급하여 성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교회로 하여금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루심, 성공을 말하지 않고 그분의 충성만을 말씀하십니다. 아, 교회는 주님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지금 밖의 성공을 많이 주의하고 내심의 충성은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성실하게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서 만약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비록 많은 성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헛되이 수고하기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연고로 인하여 주님의 법칙을 버리도록 유혹됩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성실한 분이시며 그분의 모든 것이 옳으며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지 않거나 충성되지 않으면 그분은 성공한 것으로 보시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되이 증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골고다는 그분의 실패이지만 실패한 이는 그분이 아니라 세상의 왕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밖의 죽음은 쉽지만 안의 죽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의 죽음이 없이 한 간증은 분명히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성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증거해야 하고 증거함으로써 죽어야 합니다. 주님은 표면상으로는 실패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승리 중에 승리가 이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의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실패를 맛보지 않으셨으며 또한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비록 죽으셨지만 그분은 결국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썩어짐이 그분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성실하게 증거하였으므로 그분은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승리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주님이 사람 되신 방면의 일입니다. 그분의 사람 되심이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과 은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바라십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과 우리가 뛰어난 부활을 얻는 것을 소망 삼는 것과 또한 장래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게 될 것은 완전히 현재에 나타납니다. 충성되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장래에 주님과 함께 왕이 되는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장래의 기쁨이 지금 우리를 매혹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에나 행위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목적에 있어서 성실하며 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증거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충성스런 증인이시며 죽음에서 승리하신 장래의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곳은 우리의 왕의 새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궁창의 확실한 증인같이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의 예언이 우리 주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후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서 하나님과 화평이 있으려는 사람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며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고 보혈을 흘려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은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한 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공급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는 곧 속히 오게 되는 율법과 서로 대립되며 평강은 곧 장래의 전쟁과 서로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상 교회를 버리신 후에 은혜와 평강은 그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그분의 율법을 시행하시고 세상과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문안과 축복의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비록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온유한 사랑의 말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속한 것은 경건 가운데서 발을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